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열매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인생으로 사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겪어야 하는 것은 공통적인 것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갖게 된 그러한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요. 그거는 신령한 것이고 다 하늘에서 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겪는 것들, 그것은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리고 가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억울함이나 상처나 뭐 그런 많은 것들이 정말 뭐 이렇게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인생이면 서로 다 아는 그러한 그 것들이 있습니다. 살면 살수록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더 어떤 면에서는 아,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게참 힘든 것이 많구나, 어려운 것이 많구나, 슬프고 아픈 게 많구나 하는 거를 더 알아가는 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받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더 소중하고 더 감사하고 더 기쁘고 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정말 꼭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건다 변하니까 가졌는가 보다 했어도 그게 내 것이 아니에요. 정말 바람에 날아가는 겨같이 우리가 잡았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정말 힘이 되지 않고 행복이 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욕심이 되고 집착이 되고 그리고 정말 그것을 가졌을 때는 기쁨이고 자랑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를 않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자비의 아버지시다. 그분이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굉장한 그 정말 소망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고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그 정말 위로죠. 정말 그 뭐라 그럴까 숨이 막히는 사람이 숨을 쉬어지는 것이고 절망적인 사람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빛이 보여지는 것이고 길 잃은 사람이 길을 찾게 되는 그러한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뭐가 바뀌지 않은 것 같아도 그냥 그 상황이 똑같은 것 같아도 소망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리고 빛이 있는 거 없는 거, 그리고 길이 있는 거 없는 거는 전혀 다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요. 여행을 다니거나 그럴 때는 고생도 달게 하고요. 그리고 어려움도 즐기기도 하고 그것을 훈련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 우리들이 그런 것이 길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들은 이것이 정말 왜 왔는지, 언제까지 계속될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그런 그 불안감이나 그런 그 정신적인 그 고통이 당장 지금 겪고 있는 것에 플러스 돼가지고요. 뭐 즐기거나 여유 있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의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크고 더 중하게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거예요. 어떤 그 여행자가 미국을 여행하는데 여행할 때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쇼핑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관광하고 막 그랬는데 실제로 이민 와서 살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직장을 찾아야 되고 여기서 앞으로 애들 교육하고 영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했나 했더니 똑같은 시간이지만 이민 왔을 때는 지옥 같고요. 그리고 여행할 때는 천국 같았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생에 어떤 순간이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곳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데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고 자격도 없고 뭔가 정말 죄밖에 없는 그런 우리지만 하나님이 자비의 아버지시라 우리의 수준을 아시는 분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망하시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기쁘시게 한다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선택해서 행하려고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스스로 인생에게 있지 않은 것을 누구보다도 알고 계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우리에게 거룩이고, 우리에게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일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고, 질질 끌고 가면서 채찍질해 가면서 억지로 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게 해서 되지를 않아요. 노예를 하듯이 또그저 소나 말을 부리듯이 그렇게 해서 말을 듣게 하지를 하나님이 사실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해서 정말 그 사랑 안에 거한되는 건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퐁당 빠져 사는 거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쁜 삶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분의 계명대로 뜻대로 우리가 살고자 하는 자원함이 생기고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그거를 하게 하시는 데에 순종하여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또 자원함이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환난과 고난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구나가 겪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많은 나라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서 특별히 사회적인 제재를 받거나 손해를 입거나 하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지금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겸하여 받는 그러한 세상이 싫어하고 세상이 미워하는 그러한 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지금 어느 사회에서나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 보면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흐릿하고요, 세상에 대해서 밝음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핍박받지 않고 세상에서 고난받지 않도록, 미움받지 않고 환난 당하지 않도록 적당히 세속화되어서 세상화돼서 육을 쫓아서 사는 그들과 말을 맞추고 색깔을 맞추고 냄새를 맞추고 그리고 발걸음을 맞추는 그러한 우리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정말 교회를 가고 성경을 읽고 뭐 하고 하지만 실제로 복음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경건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지금 큰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회색 분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미지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분명히 기독교인이라고 자기도 얘기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좇아서 살았냐, 말씀대로 살았냐 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성령을 좇아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게 육을 좇아 행한 거지,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연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한다고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화 있을진저 위선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겉만 깨끗하지 속은 시기와 탐욕이 가득하고 정말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속에는 썩은 것들이 가득하고 겉에만 번지르르하다. 겉에는 무덤이 아닌 것 같지만 겉에는 뭔가 회칠해가지고 깨끗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드러나 있어요? 우리 안에 생각과 마음이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예수님 믿으면 오히려 죽음을 당한다든지 아니면은 재산을 몰수당한다든지 삶의 그 터전을 잃어버린다든지 이러한 고난이 있다면 그 양자택일 하는 거 믿느냐 아니 믿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쫓아서 하느냐 아니냐는 굉장히 금방 나타나는, 그리고 그 선택이 분명한 건데요. 지금같이 그 뭐가 믿음에 대해서 그냥 적당히 하고 있어도 괜찮은 것 같은 그러한 지금 현대가 오히려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은 타락되어 있고, 그리고 그 혼합되어 있는 하나님 앞에서 훨씬 병들어 있고 치우쳐져 있고 문제시되는 그러한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표적을 원하고, 그리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땅의 것을 구하고, 그리고 육의 쾌락과 육도, 육의 그 외모적인 것도 적당히 자랑해 가면서, 거기에서도 즐겨 가면서, 그러면서 영생도 갖고, 천국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받고자 하는 그러한 그 욕심이라 그럴까, 그러한 우리들. 근데 혈과 육으로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여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좁은 길, 그 험한 길은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는 거기가 제일 안전한 길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지만 분명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택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두랑 손잡고 모두와 어울려서 가려고 하면은 사실 갈수 없는 것이 예수님 따라 사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에도 목사님들의 그 소위 말하면 조직이니까 명령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교인들, 성도들의 말들이 있고요. 그리고 집에 오면은 집에 오는 대로 부모님이 계시고 남편 있고 아이 있고 또 형제들 있고 이웃 있고 뭐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사람의 요구를 해요. 근데 성령님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요구를 안 따르면 금방 제재가 옵니다. 표정이 어떻든지 금방 뭐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요. 아니면 싫어함을 금방 받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기쁨을 잃고 감사를 잃고 평강을 잃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부요함, 그 자유함, 그것을 다 잃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세상에서 살면서 구습을 좇아서 근심 걱정하면서 불안해하면서 그리고 갈등하면서 슬프고 외롭고 아프고 괴롭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익숙되어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사는 그것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킨다든지 잃어버린다는 것에 대해서 무디다는 얘기. 근데 사실은 맛보면 맛본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맛본 사람일수록 세상의 것에 대해서 끌려가지 않습니다. 왜? 맞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그 성령 안에서 누리는 천국과 그 임재와 그 기쁨, 그 위로하심을 무디게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해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 세상적인 사람의 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공급받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살리심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늘 고민하며 그것에 불안해하면서 사는 거예요. 바울을 보면은 너희들이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서 지금 성령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으로 삶으로써 겪은 일들은 환난이었어요. 정말 수도 없이 매맞고, 수도 없이 굶고, 수도 없이 방황하고, 정처 없이 다니고, 거할 곳이 없고. 무슨 정신적으로만 어려웠다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그는 너무나 많은 고통을 그가 겪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됨으로 인해서 사람이 많아지니까 핍박이 시작돼가지고요. 그래서 그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진다는 거는 거기 있으면 위험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흩어짐으로써 자기들의 삶의 기반을 버리고 그러고서 그냥 떠돌이로 나가는 겁니다. 이민을 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뭐 이민 갈 준비를 해서 가는 거지만, 그러나 이재민들은 다릅니다. 난민은 다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그냥 재난이 닥치기 때문에 정말 몸 하나 달랑? 그러고서는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떠도는 것이요. 그러고는 수용소 생활하는 것이고, 정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렇게 흩어지고 쫓겨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래서 예수를 안 믿은 게 아니라,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가는 곳곳에서 예배처소가 생기고, 그리고 성도들이 거기에서 불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진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습니다. 바울도 그가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쫓겨도 가고 피해도 가고 또 성령의 인도에서 다른 곳곳에도 가고, 이렇게 그의 발길을 이모저모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디모데에게 복음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한 그 바울은 정말 복음이라는 것이 고난하고 늘 함께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체험하면서 산 사람이에요. 근데 그 고난은 죄를 졌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대해서 너희들도 그런 고난을 받게 될 거라는 거를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서 이상에서 잘살 거야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죄를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갖고 성령과 더불어 살면서 죽어도 살리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사는 그러한 정말 완전히 새 피조물,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가 되었다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세상에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를 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된다가 아니었어요. 물론 아프고 약한 자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그들을 강건하게 하는 건 하나님 뜻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데도 고생하고 그냥 약하게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고쳐주고 강건하게 해주고 하시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이 즉 영생은 아니고 그것이 즉 구원은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거, 구원이라는 건다 죄하고 관계된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겪은 환난, 그게 너무나 그 아시아에서 받은 환난이 심해서 자기가 살 소망을 잃어버렸다. 마음에 그 소망을 갖지 못했다. 절망해버렸다. 아, 이젠 죽었구나 하는 그러한 순간까지도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힘에 지나도록, 힘에 부치도록 고난을 받았다. 근데 우리에게 그 감당치 못할 시련을 허락지 않는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육은 항상 힘이 들면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이상 못하겠어요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 끝까지 가기 전에 벌써 마음으로 두렵고 힘들기 때문에 이 이상 더못 간다. 마음으로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먼저 옵니다. 너무너무나 힘들어서 힘에 부쳐서 스스로서는 이 이상은 더 어떻게 내가 못 견디겠다, 못 버티겠다, 이겨낼 수가 없구나, 감당할 수가 없구나 하는 그런 것까지 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때에 그 바울을 하나님이 거기서 그냥 죽였나?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살렸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갔을 때, 물 속에 들어갔을 때, 내가 이 불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고, 내가 거기에서 타지 않고, 헤하지 않고, 이물 속에서 내가 스스로 나올 수 있다? 그게 깊을수록, 그게 뜨거울수록, 그게 오래될수록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물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가시고 그 속에서도 결국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러니까 그 건지심을 체험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물속에 불속에 들어가 있어 본 사람입니다. 빠져본 사람이고 그 용광로 속에서 팔딱팔딱 해본 사람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건지셨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건진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나온 게 아니고 정말 마음의 사형 언도를 받은 것처럼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거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건지셨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왜 거기 차라리 처음부터 넣지 않으면 좋은데 아니면은 거기까지 가기 전에 하나님이 건지면 좋은데 그런데요 우리들 인간 수준이 자기가 스스로 한다고 생각하고 할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건지셨다라고 하지 않고 내가 거기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사람이 했으면 또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있게 하셨나.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한다는 거는 거기서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도 살리라라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그가 이삭이 만약 죽는다 해도 하나님이 살리실 걸 믿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이기 전에 손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 아들을 죽인다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한다가 그가 선택한 일이었어요. 그 아들이 하나님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인생은 누구나 다 죽는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죽는데 그 이삭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죽지 하면은 우리가 거기서 살 길이 생겨요. 거기서 살 힘이 나오는 게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지 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지 하고 맥을 놓는 것이 아니라 죽지 하는 데서 두려움이 없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히려 살리시는 하나님을 거기에서 체험할 수가 있어요. 죽을 생각을 하면 왜못 사냐고 그러한 말들을 잘 합니다. 죽을까봐 두려우니까 힘들지요. 우리의 모든 힘든 거는 죽을까봐예요, 결국은, 궁극적으로. 근데 죽지 하면은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살리우심을 받고 있어서 살려지고 있는 이 시간, 이 순간,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의미 있게, 보람 있게, 그리고 즐겁게, 기쁘게 사는 거예요. 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이러고 살고 있나? 이러면은 주어진 하루, 주어진 시간들을 그냥 맥없이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언젠가 죽는데 이 땅에서 삶은 우리에게 허락된 이 순간밖에 우리의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미래는 우리 손 안에 없습니다. 내년에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뭐 이런 장사하고 저런 장사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정말? 그런 큰 소리 치는 거, 그런 허황된 거,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악하다라고 얘기해. 오히려 하나님이 살리시면이 제일 먼저예요. 살리시면 내년에도 살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리라예요. 그것이 크리스찬이 하나님 앞에 가진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심한 고통 속에서 마음으로는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했더니 하나님은 거기에서 살리셨다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그 정말 낭떠러지까지, 그 코너까지 모르셨나? 그 전에 손을 내미시든지 아니면 아예 그런 곳에 보내질 않든지 왜 그러지 않으셨나?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잘 믿고, 그 믿음 생활 잘 하기 싫은 크리스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애쓴다 그래서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믿음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배가 바람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가 삶 속에서 이일저일 있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도록,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랬는데 그 선이 뭐냐면 믿음의 유익을 준다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러한 주 안에 있는 사람들,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고난도, 슬픔도, 괴로움도, 아픔도 모든 일어나는 모든 일이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그러한 것, 모든 정말 일들이 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아는 데에 유익되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신답니다. 그리고 바울도 지금 자기가 마음의 사형선도 언더를 느낄 만큼, 선고를 받은 만큼 그렇게 절망적인 상태였지만, 그러나 결국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한게 아니죠.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겁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시련을 받는 것, 믿음의 테스트를 받는 것은 피해갈 수 없는 일들이에요. 말하자면은 그 용광로를 거쳐야만 정금보다 귀한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불순물투성이요. 구습에, 육에, 분별 하나도 할수 없이 모든 것이 혼합되어 있는 그러한 우리들인 거예요. 그 속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것, 성령님의 것만 남고 그 땅의 것들, 우리의 구습, 우리의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골라내실래니, 용광로도 거치고 물 속에도 거치고 정말 사막에 들판에 그냥 홀려 버려진 것 같은 그러한 때도 다 거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정결해지고, 그 속에서 튼튼해지고, 그 속에서 우리는 아름다워지고 순전해지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 속에서 우리는 푸른 초장, 쉴 만한 시냇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성령으로 사는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을 기뻐했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을 기뻐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시험을 당할 때에 슬퍼하지 말아라. 오히려 인내하라. 제가 이제 지체들에게 권면하는 말들 중에, 용광로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꺼내실 때까지 그 속을 통과하라예요. 뜨겁다고 야단하고 왜 집어넣느냐 그러고, 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거기서 튀쳐나올 생각하지 말고, 집어넣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상하게 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고생시키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거길 통과함으로써만이 얻어지는 것들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학교 들어갔으면 졸업을 해야 나오는 것처럼, 우린 용광로에 들어갔다는 게 스스로 들어간 게 아니라 넣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꺼내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머리끝, 털끝 하나 상하게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모든 거는 그 누구도 상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뜨겁다, 상했다, 뭐 했다 하고 하는 거는 다 사실 뭐예요? 육에 속한 것들이에요. 땅의 것들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 로마서에서 봐도 내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거는 그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그 연단이라는 게그 용광로에서 불순물들이 다 제해지는 그러한 작업에, 말랑말랑한 그 하나님의 손에 그냥 그 뜻대로 움직여지는 그러한 찰흙이 되는 겁니다. 딱딱하고 뭔가 하나님 뜻하고 다른 그러한 내 주장, 내 마음, 내 생각 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예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항상 바라고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정말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견디고 모든 걸 바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람에게 그거를 자꾸 하려고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못한다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선으로 하신다 그랬는데. 결국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참 소망을 갖게 됐다.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실망케 하는 일이 없다. 주를 의지하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다. 바울은 항상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그 말을, 그 단어를 쓰냐 하면은, 복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겪는 거는 부끄러움이기 때문에 그렇게 겪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세상에서는 시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다. 그들이 몰라서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우리들의 보화요, 우리들의 주님이시요, 정말 우리들의 자랑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사역을 하면서 성령으로 인해서 많은 역사를 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러나 바울이라는 한 인간을 크리스찬으로서 키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결국 뭐예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는 그 믿음의 시련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일꾼이 되지 못합니다. 군대 그 군인이 되지 못하고요.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은 진짜 쓸모가 없어요. 제멋대로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든지 아무리 어떠한 그 재주를 가졌다 할지라도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정말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도록 훈련받는 겁니다. 그 훈련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갖고 태어난 자연인이 갖고 태어난 거는 믿음으로 사는 거에 완전히 거스리는, 소위 말하면 제멋대로 살고 싶은 이기적인 것밖에 안 갖고 있거든요. 성령의 소욕을 좇아서 산다는 것은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매일 지고 예수님 따르는 그 훈련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용광로 속에서도 필요하고 물 속에서도 그리고 죽음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사막에서도 다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뭐라고 칭찬을 받아도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오해와 미움을 받아도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의뢰하고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좇는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은 생각으로 생겨지지도 않고 마음으로 생겨지지도 않고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훈련되고 연습됨으로써 사실은 갖게 되는 겁니다. 큰 나무가 하루아침에 큰 나무 되지 않잖아요. 열매가 씨를 심었더니 그 다음에 금방 열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과정이 없이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그 과정은 삶 속에서 매일이라고 하는 시간시간의 이어짐 속에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그 삶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다. 바울이 얼마만한 사람을 전도했고, 얼마만한 많은 교회가 생겼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고, 또 바울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복음을 전하고 실격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육체를 매일 친다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있고 우리의 외모가 뭐 이쁘다, 건강하다, 돈이 있다, 뭐 학식이 있다. 그런 거 하나님 관심 없으세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나? 그 믿음으로 서 있나 아니냐가 어떤 때 나타나냐?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보통 때는 모르지만 창파가 들이닥치면 아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바람이 불고 홍수가 닥치고 눈보라가 치고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불안함, 어떠한 재난, 질병, 여러 가지들을 겪으면서 우리들은 믿음의 시련을 그 속에서 우리가 말하자면 받는 거예요. 어떠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지 아닌지.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지금 고난을 받으니까 사실 더 황당한 일 아니에요.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인데. 근데 사실 요새는 사람들이 너무나 복음으로 고난받으며 믿음으로 사는 일에 대해서 정말 준비 안돼 있고, 그렇게 헌신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지 않아서 고난받는 거에 너무나 많이 쇼크를 받는 것 같아요. 아니요,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는, 복음으로 산다는 자체는, 우리가 세상에서는 고난받는 거다라는, 그냥 그렇게 환란을 받는 거다라는 답을 갖고 살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기 때문에, 세상에서 칭찬받으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랬는데, 세상에서 칭찬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찬받을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사람에게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아니,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을 기뻐했고, 감옥에 가도 찬양을 했고, 그들이 형틀에서도 찬양을 하면서 죽어갔는지. 미쳐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그만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쁨을 그들이 가졌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쁨을 갖지 못했다는 거는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기쁨을 갖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것 같고 슬퍼하고, 세상 것 같고 외로워하고, 세상 것 같고 힘들어하고, 세상 것 같고 우리가 맨날 그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근데 왜 그렇게 살고 있나? 복음으로 안 사니까 그래. 바울이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푯대로 해가지고 일심으로 전심으로 가는 그 길에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에게 위로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살리우심을 그가 받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또 같은 그 길을 가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도 살리실 거를 바울이 믿는 것이요. 또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바울을 살리신 것 같이 우리들도 살리시리라를 그들이 같이 믿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또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그거는 바울이 이 세상에서 좀더 살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한 얘기는 아닙니다. 살리시는 동안 그는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동안은 살리시리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답니다. 어떻게 할지라도 나는 주 안에 있어 죽어도 살리라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바울의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바울이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살리우심을 받고 그럴 때마다 뭐예요? 그 사람들도 같이 기뻐하고 같이 감사하고 그리고 결국 그 사람들도 같이 은혜 받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자기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아, 성령만 계시면 되지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야? 그거는 참 모르는 얘기예요.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독불장군이 아니라 성령님과 나만이 아니라 그 성령으로 인해서 이어진 모든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사역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은요, 어떤 개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지어 나가실 때에 각각 은사를 주시고 각각 배치를 하시고 그리고 각각 행하게 하시면서 상호 연락하고 상합해서 합해지고 교제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사랑으로 스스로 지어 나가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섬기라 하신 그 하나님은 이 서로라는 대상을 우리에게 꼭 주신 것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그 성령의 사역과 다른 것, 그것은 뭐냐면 개인주의예요. 성령은 예수 안에 모두예요. 모두가 하나다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독불장군이 돼서 서로가 비교 경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기다 붙여놔도 성령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붙여놔도 그것은 성령의 사역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하나로 하시는 분이에요. 한 말 한 뜻 한 생각 그리고 그 성령께서 주신 그대로의 위치 속에서 정말 사람들을 더 낮게 여기고 섬기는 일이라는 거는 내가 섬김을 받는 일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잖아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내가 섬길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사람이 없어지고 용서할 사람이 없어지고 섬길 사람이 없을 때 나는 독불장군 홀로 주 바깥에 앉아 있는 것이 돼버립니다.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용서해야 된다는 건 우리가 마음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고단하고 수고하고 뭐 그런 일들 갈등할 일 많을지 몰라요. 그렇다고 오는 보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무슨 직업도 아니고 일도 아니고 그것이 삶인데 또 그것이 마음으로부터인데 또 어느 때만 밖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는 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는 사람 속에서 그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사랑받고 섬김받고 용서받고 살려고만 하지요. 아니요. 그런 사람이 제일 주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제일 외로운 사람이에요. 슬픈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셔서 복되게 하셔서 사랑할 대상을 주셨고 섬길 대상을 주셨고 용서할 대상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자기가 사역하는 데에 그 모든 성도들을 다 기도로 동참시키고 있어요. 또 자기가 떠나 있으면서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이렇게 편지를 쓰며 그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서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그가 고린도 교회, 그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 자기가 전도한 그러한 성도들, 그런 사람들에게 대한 그러한 모든 마음과 행함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라고 합니다. 말로만, 입술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것은 다 이게 뭐예요? 바울이 잘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하심으로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룩이 되셨고 우리의 진리가 되셨고 우리의 뭐예요? 지혜가 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에게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사랑에 강권하심으로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성령의 그 강권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을 강권하기 때문에 억지로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런 마음이 그 안에서부터 솟구쳤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않으니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또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이제 고린도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가야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요. 그리고 결국 그 사람들이 또 전도하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바울에 대해서는 그 고린도 성도들이, 아가야 성도들이 되게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알려진 사람이에요. 또 바울도 그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고 소식을 듣고 있는 그러한 그 교제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쓰고 얘기하는 거는 너희들이 다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라 그럴까, 같이 체험한,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난받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사형 언도를 선고를 받은 것 같이 그러한 힘겨운 고통 속에서 그렇게 고난을 받은, 환난을 겪은 그러한 일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리신 일들, 그거 너희들 다 알고 있는 일들 아니냐? 지금 내가 너희가 모르는 다른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끝까지 알기를 원한다. 이 끝까지 알기를 원한다는 건 네가 정말 우리를 그 충분하게 이해했으면 좋겠다. 바울의 삶,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음으로 고난당한 사람을 다시 위로할 수 있고, 정말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그러한 절망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또 살리셨다. 지금도 살리고 계시고 앞으로도 살리실 거라. 그러한 그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만 보지 말고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얻는 위로와 그리고 그 위로받은 자만이 할수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줄수 있는 그러한 나눔, 그리고 또 절망 속에서만이 경험되고 증거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살리우심, 건지심.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담대히 고난 속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건 고난 속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일본에 이렇게 사역할 때제 생활이 어떠한지, 제가 잘 곳도 없어서 사무실에서 그냥 이렇게 소파에서 자고, 교회 콘크리트 바닥에서도 자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 전하고 다니고 이러고 하는 것들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미국에 기도하는 집에 와서 보면 깜짝 놀래요. 여기는 숲속에 저 공원 같은데 큰 집에 선교사님 이런 데 사시다가 나왔네요. 그래요. 근데 저는 사실 하나님이 물론 이 기도하는 집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예배처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지체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고 다닐 때 그것을 고난이라고 고생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보다는 나가지 아니할 수 없는, 그렇게 아니할 수 없는 그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안 전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기를 해요. 전한다고 해서 내가 무슨 칭찬을 듣고 뭐를 얻어요. 그건 아니지만, 정말 바울이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면,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지,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안에서의 그 부르심이에요. 그 강권하심이에요. 어저께 일본의 어떤 목사님이 스카이프로 전화를 하셨어요. 세상이 좋아서 목사님 태평양 건너서도 이렇게 전화가 되네요. 그 목사님은 우리 큰아이를 세례준 제가 남편이 구원받기 전부터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인데 70이 넘으셔가지고서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도 다시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또 사역을 하세요. 사모님이 이제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도 눈이 안 좋아서 지금 실명해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근데도 그냥 담담히 얘기하시면서 그 정말 끝까지 몸이 움직일 동안 자기의 정신이 있을 동안 그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그분들의 그 마음이 참 지금도 씩씩하시고 지금도 제가 이제 팔이 아프고 뭐 하다니까 기도하자고 그러고서 이제 기도를 해주시면서 제가 일본을 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어요 그러고서 일본 길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고 하면서 너무나 위로를 받는 거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 굉장히 위로를 받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 일로 할수 없습니다. 시켜서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왜 복음을 전하냐? 왜 교회를 목회를 하느냐? 거기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기에서 자라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한 사람만이 아는 것이요. 그곳에 있는 사람만이 아는 그러한 기쁨이고 그러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거는 고난받아서 복음 안 전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고난보다도 더큰 기쁨이, 더큰 위로하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렇게 환난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로가 있고 거기에서 살리우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래서 예수님 날에 너희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는 뭐예요?
그분의 자랑.
지금 복음을 전한 자예요. 근데 지금 너희는 저기 고린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전해서 받은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사역의 열매입니다. 정말 바울에게 큰 기쁨을 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언제든지 믿음을 지배하거나 간섭하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담대하게 지적하고 어떤 때는 좀 무서울 정도로 정죄하는 것처럼 그렇게 직설적으로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무안하게 하게끔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진리를 거슬려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이지 영혼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 사람들보다 자기를 높이 놓는 일이 없고 그 사람들보다 자기를 강하고 지배하는 사람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놓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정말 주 안에서 성령으로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점점 작아지고, 점점 낮아지고, 점점 하나님 앞에 그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 바울이 말하고 바울이 사역한 그것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복음으로 인해서 사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키우시고 다루시는 손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도 위로를 받고, 우리도 소망을 갖게 되고, 또 우리도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 세상에서 겪는 어떠한 것? 정말 그것이 무엇이냐예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껏 뺏어야 목숨밖에 못 뺏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영원으로 살리시고 어떠한 고통, 어떠한 고난,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그 속에서 지키시고 그 속에서 보호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바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2000년 전 고린도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비추시고 먹이시고 살리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으로서 찬송받으시고 경배받으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섬겨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은혜로 신실하심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고 그리고 증거될 수 있도록 또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